삶은 무자비하게 당신을 부러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해요. 느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니까요. 가슴이 모험을 하도록 하세요. 통째로 삼켜지는 듯한 짜릿함을 느끼세요. 사랑이 깊을수록 그 끝은 더욱더 비극적일 수밖에 없으니.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 1월 달 주제가 사랑이어서 그런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인트로에서 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많이 네. 해보려고 그래요. 네.
정말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일까요? 사랑하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가지가지 네. 많지만 네. 그래도 사랑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랑밖에 난 모를 것 같은 여자. 오늘 또 저희가 방청객 한 분, 방청객 청취자 한 분 또 오늘 생방송에 자리해 주셨어요. 미용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저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네. 사랑 네. 때문에 잠시 쉬었고 또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잠시 쉬었어요?
애들에 대한 방학이잖아요.
애들 저 살펴주시느라고 바쁘셨던 모양이구나. 자, 사랑 넘치는 방송이죠. 고전일기 참여 방법입니다.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시회 초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번 주는요,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바티칸 박물관전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첫 곡부터 듣고 올게요. 카펜터스입니다. Rainy Days and Mondays.
육체적인 욕망부터 정신적인 고귀함까지 남녀 간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배려와 이해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랑이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과 어떤 답에 이르게 될까요? 이번 주에 읽어볼 사랑의 고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희구 씨, 이 책 읽어 예. 언제쯤 읽었어요?
저는요, 방송 들어와가지고 이 작품을 꼭 읽어야 될 때가 있어서 한 22살 때 읽었었어요.
딱 맞은 때 읽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그 23살에 괴테가 그 샤를로떼를 만나게 되고 그 예. 25살에 이거를 썼으니까 딱 그 적정기에 읽은 거죠.
전 몰랐어요, 그거를. 그냥 뭐, 근데 이걸 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선생님?
요새 읽어가지고 충격은 안 받았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게 이제 옛날에. 18세기에 쓰였으니까 18세기 중후엽 때 유럽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살에 대한 것들이 죄악시되어 있을 때 자살로 종말을 맞기 때문에 네.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랬구나. 혹시 여러분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운철 씨 이거 네. 뮤지컬 뭐 영화 이런 거로도 나왔었죠?
예, 맞아요.
연극도 우리는. 있었죠?
예, 연극이 있었어요.
예. 예. 연극 혹시 이거 공연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너무 보고는 싶었는데 막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잘 됐네요. 예. 이번에 이 책도 읽어오는 보셨죠?
예, 예. 예. 더 어렸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일주일 동안 원작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미용님도 이거 읽어보셨죠?
아, 네. 저도 뒤늦게 읽었죠.
들어오시면서 오늘은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네,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그랬더니 아, 다행이다. 그러시더니
아니, 그런
아, 왜요? 자, 오늘의 퀴즈 여러분들 내드릴게요. 소설 속의 베르테르와 똑같이 괴테 역시 젊은 시절 이 직업을 가지고서 시골의 어느 마을에 부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베르테르와 괴테의 공통적인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법률가, 2번 의사. 휴대폰 이용하실 때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45 이용하시고요. 반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께 세 분께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소설 속의 베르테르와 똑같이 이 괴테 역시 젊은 시절 이 직업을 가지고서 시골 마을로 부임해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 베르테르와 괴테의 공통적인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법률가, 2번 의사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두레 출판사에서 나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가 쓴 이 편지로 구성된 서간체 소설이에요. 자, 1771년 5월 4일에 쓴 첫 번째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떠나고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친구여, 사람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었던 자네와 헤어지고 나니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자네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는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운명이 마련해 둔 것이 아니었을까? 불쌍한 레오노레. 그렇지만 내겐 잘못이 없었다네. 그녀의 여동생이 지닌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내가 편안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동안에 가엾은 레오노르의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올랐다 해서 내 어찌하겠는가? 아니, 그렇지만 내게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걸까? 내가 그녀의 감정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 그녀의 천성에서 나온 여러 진실한 표현들은 종종 우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실은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도 나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신을 탓하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에게 약속하건대 나 자신을 고치도록 하겠네.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지만 이젠 운명이 우리 앞에 놓아준 하찮은 불행을 더 이상 되씹지는 않을 거야. 난 현재를 즐기려 하네.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덮어두겠네. 친구여, 확실히 자네 말이 옳아. 만일 우리 인간이 열성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의 괴로운 추억들을 더듬는 일에 몰두하지만 않는다면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냉정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고통에 훨씬 덜 시달릴 것이네.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어머니께 좀 전해주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일을 원만히 해결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그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이야. 우리 아주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약한 분은 아니었어. 쾌활하고 성격은 강한 편이지만 아주 마음씨 착한 여자였다네. 아주머니가 유산의 분배를 맡고 있는 데에 대한 어머니의 불만을 설명드렸더니 아주머니는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시고 조건에 따라서는 전부 내주거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여튼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 어머니께 그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만 전해주게. 그리고 친구여, 이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는 술수나 악의에서보다도 오해와 태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아무튼 술수나 악의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훨씬 더 적을 거야. 그건 그렇고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천국과도 같은 이 지방에서 고독은 내게 값진 진정제가 되고 있어. 모든 것이 충만한 이 청춘의 계절은 가끔 오한을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지. 꽃이 만발한 나무들과 울타리는 마치 하나의 꽃다발 같아. 난 차라리 풍뎅이가 돼서 그 향기의 바닷속을 이리저리 떠다니며 그 속에서 온갖 자양분을 빨아먹고 싶을 정도라네. 도시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주위의 자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네. 이미 세상을 떠난 M백작이 아름다운 자연에 감동되어 이 언덕에 자기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근처의 언덕들은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광경을 교차시키며 아주 멋있는 골짜기를 이루고 있네. 그 정원은 소박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원이 어떤 전문적인 정원 사이에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여기에서 스스로 즐기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는 점을 금방 느낄 수 있지. 나는 이 허물어진 정자에 와서 이미 세상을 떠난 백작을 생각하며 벌써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곤 했다네. 정자는 고인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내게도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되었지. 머지않아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거야. 며칠 되진 않았지만 정원사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 그에게도 나쁘진 않을 거야.
베르테르의 첫 번째 편지를 읽어봤는데요. 편지 한 장 속에 뭐 이렇게 구구절절 뭔가 이렇게 뭔가, 많이 있네요.
뭔가 네.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우선 네. 시작하면서 편지로 시작한 글이구나. 네, 이 소설은 네. 이제 편지로 시작을 해서 주요 장면들은 전부 다 편지를 네.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되죠.
네.
그것도 빌헤름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5월달이죠. 5월달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르테르가 어떤 인물인지 싹 이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베르테르를 통해서 괴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네. 괴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못했는데
네, 그럴까요?
우선 1749년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는 네. 이 괴테의 생가가 있죠. 지금 박물관이 됐어요.
예.
거기서 아주 부유한 가문의 네.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라이프치히 대학에 다니면서 최초의 사랑은 아마도 술집 처녀였던 쉔코프와 만나는 그때였을 거다. 그리고 아직 20살이 못 됐어 이렇게 자유분방한 네.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프랑크푸르트 다시 유학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23살에 베츨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마을에 가게 되는데
네.
이 작품 속에서는 발하임이라고 네. 등장해요.
네. 네.
그래서 원주에 따르면 이 발하임은 지도상에 없는 가공의 도시입니다.
오.
그러나 아마도 베츨라 근처에 가르벤하임이 무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롯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네. 사랑하게 되는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 소설이 이제 전개되게 되죠. 일단 우리가 괴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고전 읽기에서 18, 19세기를 살았던 몇 사람들을 이제 훑어봤는데
그렇죠.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연대순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괴테는 1749년생이니까
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보다 한 십몇 년 위에요. 자산 선생이 1762년생이니까요.
형님이시네.
그래서 거의 십몇 년 차이로 동시대를 살았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미국 민주주의를 봤던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805년이니까 이제 한 50년 정도 뒤에 오고 도스토옙스키가 1821년생이니까 그 이후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 그 이후에 오죠. 1835년생이에요. 그리고 릴케가 1875년 19세기가 저물어갈 때
네.
이제 태어났고
아.
그리고 히라빈 조르마 그리스인 조르바를 조르바. 썼던
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네.
릴케보다 한 8년쯤 뒤에 인물입니다. 되게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이 배치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야, 선생님 재밌는 거 자료 가지고 오셨네요.
다산 선생과 비슷하구나 이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구나. 좀 재밌는 거 발견한 것 같아요.
왠지. 모여서 형 동생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베르테르의 첫 번째 편지 속을 읽어보니까 오기 전에 아주 뭔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었던 것
추정컨대 아마 여기 나오는 레오노레, 네. 레오노레 동생하고 아마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베르테르가. 예. 근데 레오노레가 그 옆에서 이제 그 베르테르에 대한 연정을 아마 그 불태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돼서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떠나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네, 자 편지에서 베르테르가 자신의 일상과 감정에 대해서 막 시시콜콜 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다시 한번 낭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 내가 그림에 관해서 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시를 쓰는 데에도 해당되는 말이야. 우리는 아주 탁월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적은 표현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나는 오늘 어느 멋진 장면을 하나 목격했는데 그걸 그대로 베껴놓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시가 될 거야. 하지만 왜 그것이 시문이고 장면이어야 하며 전원시어야만 한단 말인가. 자연의 모습을 대할 때 우리는 왜 늘 그것을 가지고 기교를 부려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문을 여는 것을 보고 무슨 고귀하고도 우아한 것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한다면 자네는 또다시 속는 꼴이 될 거네. 아무튼 이렇게 생생하게 내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그저 어느 한 젊은 농부에 지나지 않는다네. 여느 때처럼 나는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고 자네는 언제나처럼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여겨지는군. 이번에도 바라임에서 있었던 일일세. 이런 진귀한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발하임이라네. 어떤 사람들이 바깥 보리수나무 아래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 모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핑계를 대고는 뒤에 처져 있었네. 그런데 이웃집에서 젊은 농부 한 사람이 최근에 내가 스케치했던 쟁기를 매만지며 무언가를 고치려 하고 있었어.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형편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네. 우리는 서로 친해졌는데 이러한 사람들과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곧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지. 그는 어느 과부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대우를 아주 잘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 과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녀를 칭찬했는데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녀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네. 그렇게 젊은 여자는 아닌데 첫 번째 남편에게 몹시 학대를 당했으며 이젠 재혼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더군. 헌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첫 남편의 잘못에 대한 나쁜 기억을 씻어버리기 위해 그녀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네. 이 사람의 순수한 연정과 사랑과 충실성을 자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야만 될 것 같네. 그래, 내가 위대한 시인의 재능을 지녔다면 그 남자의 몸짓이나 조화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나타난 은밀한 불길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어떤 말로도 그의 온갖 모습과 표정에 깃들어 있는 다정함을 표현할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다시 표현해낸다 해도 그것은 모두 천하고 서투를 따름이야. 특히 내가 여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녀의 훌륭한 품행을 의심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네. 그가 그녀의 자태에 관해 말할 때 젊음이 주는 매력도 없으면서 그 남자를 자신에게로 힘차게 끌어당겨 사로잡고 있는 여자의 육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나는 이것을 그저 내 깊은 내면의 영혼 속에서나 되새겨 볼 수 있을 뿐이라네. 나는 일생을 통해 이토록 절실한 갈망과 그렇게도 열렬한 그리움이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본 적이 없네. 그래, 이런 순수한 모습은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해야겠지.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회상할 때면 내 깊은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며 이런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의 영상이 어딜 가나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로 인해 저절로 불이 붙여진 것처럼 나 또한 애타게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꾸짖지는 말아주게. 가까운 시일 안에 그녀를 한번 만나볼 생각이네.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차라리 만나는 걸 피하고 싶기도 해. 오히려 그녀 애인의 눈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를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영상을 망쳐버리겠는가?
네, 수고하셨어요. 그냥 만난 농부죠. 이 얘기 속에 이 편지
그렇죠?
속에 들은
네,
거죠.
우연히 만난 농부로 돼 있죠.
근데 뭘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이제 괴태식의 네, 네. 미리 깔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네. 베르테르는 아직 어떤 일이 자기한테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 자기한테 벌어질 일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전조를 이제 보는 듯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과부를 사랑하고 있는 이 농부, 그 농부의 순박한 사랑, 이 열렬함, 이 속에서 베르테르는 이제 앞으로 롯데와의 사랑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운명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리 복선을 깔게 되는 25살의 괴테의 수준이죠.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이 괴테의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무명 작가 시절이었고 네. 그리고 아직 젊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기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고전으로서의 발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르테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의 작품의 첫 작품이면서 네. 아주 이제 쉬우면서도 그 가벼운 소설로 이렇게 평가되고 예. 나중에 정말 괴테의 역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대작은 네. 괴테를 문호라고 부르는 이유는 파우스트 때문이죠.
파우스트 때문이다. 그래. 근데 선생님, 이 젊은 괴테가 이렇게 복선 깔기를 딱 했는데 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의 연배에서는 다 이렇게 다 눈치를 채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들키는 거지 네, 마음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도 이게 젊었을 때 이 베르테르의 책을 읽었을 이렇게 때는. 읽었을 때는 와 이렇게 길어 앞이 너무 긴가 지루하고.
그렇더라니까요.
예. 네. 네. 쓸데없는 얘기가 이렇게 많고 그래서. 답답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 읽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소설 속의 베르테르와 똑같이 괴테도 역시 젊은 시절에 이 직업을 가지고서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베르테르와 괴테의 공통적인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법률가, 2번 의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둘의 출판사에서 나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내드립니다. 운철 씨,
네.
오늘 저 커튼 좀 잠깐 이렇게 제껴보세요. 네, 비가 오나 안 오나. 비가 아직도 와요?
네, 아직도 오는
아침,
것 같은데요.
아침 새벽부터 제가 빗소리 있겠네. 그래요? 한번 잘 비 와요?
예, 우산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비 오면 생각나시는 아이고요. 분 계세요?
나는 비 오면 생각나는 사람보다는 뭐 먹을 게 생각나요.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야, 선생님도 저한테 들키시는군요. 네. 자, 여러분, 비가 와서 그런지 마음이 또 축축하고 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서 그런지 지금 왠지 또 비와 또 잘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의 문자 주제를 선생님.
그럼 비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럴까요?
비와 사랑을 엮어볼까요 한번?
그럴까요?
비가 오면, 오면 생각나는 내 사랑. 뭐 이거 한번 그 사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볼게요.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보고 싶은 그 사람, 어? 비가 오면 전화 걸고 싶은 사람 좋죠?
네, 그 사연들.
예, 좋습니다. 역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올려주세요.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웨스트라이프예요. My Love.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둘의 출판사에서 나온 괴테의 젊은 베르틀의 슬픔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노래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받아봤는데요. 소개해 줄까요? 휴대폰 뒷번호 1539님. 온철 씨 소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1539님.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할머니의 빈대떡이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 빈대떡 죽이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님.
비가 오면 대학 때 보이프렌드와는 데이트 때 늘 비가 왔어요. 아,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갔고요. 9152님.
한 번만 더 하면 안 있는다.
비가 오니 초등동창 생각나네요. 또 부침개 따뜻한 여유.
그래요.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미선님 사연입니다.
비가 오면 노래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잊혀진 이름, 흐미해지는 얼굴, 우연히 여행에서 만난 사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많은 것을 배웠던 분이 생각나는 오후네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이무수님 사연이 너무 긴데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이 백운철님 좀 네? 이렇게 잘 전달이 잘 되게끔 좀 해주시지.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비가 오면 그 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하얀 바지를 입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 걸으면 왜 이렇게 튀잖아요. 하얀 바디 이렇게 얼룩지는 것도 참 좋아한다는 그런 분이 생각이 나네요. 자, 책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베르테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무도회를 연다고 하기에 나도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었지. 나는 이 고장 출신으로 선량하고 예쁘기는 하지만 그 밖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처녀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네. 그리고 내가 마차를 빌려 내 파트너와 그녀의 사촌 여동생을 태우고 무도회장으로 가다가 도중에 S샤를롯데라는 아가씨를 데리고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어. 나무를 일부 베어낸 드넓은 숲을 지나 사냥용 별장으로 마차가 달리고 있을 때 내 파트너가 말하더군.
당신은 이제 아주 예쁜 여자를 사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에게 반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녀의 사촌 여동생이 덧붙여 말했네. 어째서요? 하고 내가 물었지.
그녀는 이미 약혼한 몸이거든요.
내 파트너가 대답했어.
그 약혼자는 아주 성실한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정리도 하고 훌륭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할 겸 지금은 여행을 떠나고 없지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내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네. 우리가 별장 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서산에 해가 지기 15분 전쯤이었지. 날은 몹시 무더웠고 여자들은 지평선 주위로 습한 회색빛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비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네. 나는 엉터리 같은 기상학 지식을 내세우며 그녀들의 걱정을 떨쳐버려 주려고 했지만 날씨로 인해 우리의 즐거움이 망쳐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대문 앞으로 나오더니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나는 마당을 지나 깨끗하게 지어진 집을 향해 걸어갔지. 그 앞에 놓인 계단을 올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매력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네. 현관의 홀에는 11살부터 2살까지 아이들 6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아가씨 주위에 몰려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보통 키에다가 팔과 가슴에 연분홍 장식이 달린 소박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검은 빵을 손에 들고 주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나이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보아가며 빵을 잘라서 정답게 나눠주고 있었어. 아이들은 아직 빵을 자르기도 전에 그 작고 예쁜 손을 오랫동안 높이 쳐들고 있다가 빵 조각을 받으면 아무런 꾸밈도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야. 어떤 아이는 저녁빵을 받아들고 흐뭇해하며 뛰어갔고 성격이 차분한 어떤 아이는 만족해하며 낯선 손님과 롯데가 타고 갈 마차를 구경하려고 정원 대문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기도 했어.
아,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해서 그리고 여자분들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없는 동안 여러 가지 집안일을 처리하느라고 그만 아이들에게 저녁빵 나눠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빵을 잘라줘야지 다른 사람이 주면 받으려 하질 않아서요.
나는 되는 대로 인사를 했지만 내 영혼은 온통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몸가짐에 사로잡혀 있었다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달려갔을 때에야 나는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 어린 아이들이 약간 떨어진 채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에 나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막내 아이에게로 다가갔네. 그 아이가 약간 뒤로 물러서는데 마침 로테가 문으로 걸어나오며 말했네.
루이스, 이분은 너와 친척이란다. 악수해야지.
그 아이는 서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고 코를 흘리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키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네. 친척이라고요? 나는 로테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제가 당신의 친척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려도 좋습니까?
아...
하고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네.
우리의 친척 관계는 아주 범위가 넓답니다. 한데 당신이 사이가 가장 나쁜 분이 되신다면 섭섭할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녀는 자기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동생, 즉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피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말을 타고 산책 나가신 아빠가 돌아오시면 잘 맞아드리라고 부탁하더군.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겐 소피 언니를 자기처럼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 몇몇 아이들은 분명히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 그러나 6살쯤 된 자그마하고 참견하기 좋아할 것 같은 금발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아니야. 우린 로테 언니가 더 좋단 말이야.
큰 사내 아이 둘은 벌써 마차에 기어 올라와 있더군. 내가 그냥 두라고 하자 로테는 애들이 장난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있겠다고 약속한다면 숲이 있는 데까지만 함께 타고 가게 해주겠다고 허락해주더군.
아, 드디어 나왔네요. 로테. 베르테르가 한눈에 첫눈에 반한 여자죠?
그렇죠.
이 여자의 뭐에 이렇게 첫눈에 반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6월 예. 16일 이제 편지인데
네.
나는 이거 보면서 아주 정말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 롯데라는 여인의 이미지가 예. 나는 암탉 같아. 병아리에게 이렇게 뭘 모기를 맞추는 듯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괴테가 보고 있었던 네. 아름다운 여인의 이 이미지하고 우리가 네. 생각하고 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읽지는 않았지만
네.
또 이제 뭐 천둥이 막 치고 그럴 때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틀리는 사람 숫자를 세다가
네.
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뺨을 때리는 뭐 이런 장면이 나와서 나 충격적이야. 이게 어떻게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한 7~8명 되는 아이들에게 이게 빵을 나눠주고
네.
그리고 천둥 칠 때 이렇게 딱 둘러놓고서 숫자 세게 해가지고 틀리면 이렇게 귀 따귀를 때리는 이런 여인의 이미지를
예.
어떻게 이게 굉장한 이상적인 여인으로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좋아요. 근데 소설 속에 그려진 이 로테의 모습이 사실 실제 괴테가 사랑했던 샤를로테 부부
네,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르테르 속에서 우리는 괴테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직관적이고 열정적이고
네.
종합적이고 그러나 이상적이진 않죠. 그래서 네. 괴테가 그 겪어왔던 그 자기의 편력들을 보면
네.
많은 여인과 사랑하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네. 거기에 물리면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이런 이제 아주 낭만적인 그 당시에는 네. 질풍노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이런 괴태적인 이제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이제 매력적이고 부러운 사람들이죠. 이게 보면 지금도 야 괴태처럼 살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선생님 이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괜찮게 살은 것 같다.
아, 예, 정말 아주 그 복이 많은 사람.
아 그래요. 자 사연 두 개만 더 소개해주고 넘어갈게요. 반디의 이선숙님께서는 50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 때요. 락 허디슨 같은 영어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비가 오면 아마도 지금은 요즘 쇼 코네리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멋있는데요. 그리고 권명희님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보이세요?
약간 네. 옆으로 가야 보이는데
네,
파전에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같이 먹던 고향 언니가 있어요. 지금은 네. 학교 조리사로 일하는데 얼굴 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 네. 조리사라 그러신지 막걸리에 사이다 타서 그 궁합을 잘 맞추시나 보다.
뭔가 아주 굉장히 재밌고 뭐 이렇게 어울리면 아주 좋은 분 같이 이렇게 여겨지네요. 네.
그래요. 자 다시 낭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눈에 로테에게 반해버린 베르테르. 무도회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이 커플이 돼서 춤을 추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올게요.
세 번째 영국식 춤을 출 때 우리는 다시 두 번째로 한 쌍이 되었어. 우리가 대열을 따라 춤추며 돌아갈 때 내가 얼마나 큰 환희를 느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그녀의 팔을 잡은 채 아주 솔직하고도 순수한 표정으로 충만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녀의 눈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느 한 부인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 부인은 그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은 얼굴이었으나 표정이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 주의를 끌었지. 그녀는 미소를 띤 채 로테를 바라보며 위협조로 손가락을 쳐들고 옆을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한 투로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말하더군. 저 알베르트가 누군가요? 하고 난 로테에게 물어보았네. 질문이 실례되지 않는다면요. 그녀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커다랗게 팔자 모형을 그리느라고 서로 떨어져야만 했어. 그리고 다시 서로 마주치며 지나칠 때 그녀의 얼굴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로테는 프롬나드를 주기 위해 내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알베르트는 좋은 분이에요. 저와 약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건 별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었네. 여기로 오는 도중에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지금 그 말은 전혀 새로운 사실처럼 들려왔어.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를 그런 관계에 놓고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여하튼 나는 혼란스러워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한 쌍 사이로 끼어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로테가 옆에서 끌어당기며 이끌어주어 곧 다시 질서를 지킬 수 있었지. 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지평선에서 번쩍거리던 번개가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계속 마른 번개라고 둘러대고 있었지만 곧 천둥 소리가 음악 소리를 압도하게 되었다네. 여자 세 명이 춤추던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그 파트너들도 뒤를 따라 나갔지. 우리 신사들 중 몇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 조용히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덧문과 커튼이 있는 방을 내주며 그리로 가자는 안주인의 현명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지. 우리가 그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로테는 열심히 의자들을 빙 둘러놓았으며 한 가지 게임을 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일행은 모두들 자리에 앉았다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키스 벌칙이라도 받으리라는 희망에서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고 사지를 쭉 내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
지금부터 숫자 세는 놀이를 하겠어요.
로테가 말하더군.
자, 조심하세요.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은 순서대로 차례가 오면 그 숫자를 세야 해요. 속사포처럼 빨리 할 텐데 끊어지거나 틀리는 사람은 뺨을 한 대씩 맞을 거예요. 그렇게 천까지 세겠어요.
그 게임은 보기에도 즐거웠다네. 로테는 한쪽 팔을 쭉 뻗고 원을 그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지. 하나 하고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하면 그 옆 사람은 둘, 그 다음 사람은 셋 하는 식으로 계속되는 놀이였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더 빨리,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네. 그때 한 사람이 숫자를 틀려 찰싹하고 뺨을 얻어맞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웃다가 그만 또 찰싹, 그러면서 점점 더 빨리 돌아갔지. 나도 뺨을 두어 대나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게 맞은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네. 모두가 웃어대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 게임은 천까지 세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말았지. 그러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게 되었고 그 사이 천둥 번개도 그쳐버렸어. 나는 로테를 따라 홀 안으로 들어갔네. 가면서 로테는 이렇게 말했네.
뺨을 때리고 맞고 하느라 천둥 번개 같은 건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네. 그러자 로테가 말을 계속했어.
저 역시 아주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용기를 얻게 되었네요.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네. 천둥 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대지에 단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네.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향기가 따스한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로 가득 불어왔지. 그녀는 팔꿈치를 받치고 서서 시골 풍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네. 로테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더니
클롭슈토크
라고 말하더군. 나는 곧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저 장엄한 손가락을 떠올려 보았지. 그러고는 그녀가 이 한마디의 암호로 내게 쏟아부은 감정의 경류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네. 난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그녀의 손 위로 몸을 굽혀 환희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그 손에 키스를 퍼부었지.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네. 아, 고결한 시인이여. 그녀의 눈길에 신을 우러러보는 듯한 당신에 대한 숭배가 깃들어 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 그 신성함이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시작된 거죠. 아, 예, 이제, 네. 이제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가 깔리죠. 약혼녀가 네. 이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해에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네.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다음부터 베르테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예, 예. 비극적인 모습이 벌써 시작할 때부터 풍겨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유, 저 시간이 벌써 다 갔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 몇 개만 더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2308님, 옛날에 무작정 비를 흠뻑 맞으면서 날 기다리던 취업 준비생 오빠가 생각나요. 참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8758님,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께서는요. 비가 오면 수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봄 봄비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답니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이거 아닌가?
봄비가 이게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저 그거밖에. 성준아님, 어릴 적에요. 소 먹이던 그 시절에 소는 한 집안의 전부나 다름없을 때라서요. 비 오는 날에도 사람은 밥을 못 먹어도 소 밥 먹이는 일은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함께 소 먹였던 동네 친구들 생각나요. 아, 재산이니까 소가. 그러셨구나. 자, 이렇게 시작된 베르테르의 사랑.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바티칸 박물관전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게테와 네. 베르테르가 전부 법률가죠. 전공을 진짜. 잘못 선택한 사람들 같아요.
자, 법률가가 정답이었습니다. 반디의 김혜진님, 송준아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1539님. 자, 저희 홈피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아직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끝곡으로는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철 씨,
네.
오늘 낭독 감사하고요. 미용님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인사드릴게요. 네, 네 이희구였습니다.
구원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